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저께죠. 이 태풍이 왔는데 그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또는 걸으면서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 보면 이런저런 사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슴 그림이 있는 사인이 있으면 그곳에 사슴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주의하라는 경고 사인인 것이죠. 또한 원웨이일 경우에는 Do not enter 사인이 나오는데 한 방향으로만 차가 움직이니 역주행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 사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볼수 없지만 플로리다 같은 곳에 가면 이 악어 그림이 있는 사인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악어가 나오니까 근처에 가지 말라라는 경고 사인인 것이지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이런 사인을 무시한 채 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스피드를 내어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슴에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Do not enter 사인을 무시하고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어가 있다는 그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 물가 근처에서 놀다가 악어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들도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인이 있다고 해서 그 사인이 위험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인을 통해서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고 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고를 해주는 메시지가 되기에 그 사인을 보고 위험을 예측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런 사고를 통해 작고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인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니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을 하면 죄에 빠지니 근처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하지 마십시오. 여러 다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죄의 잘못된 모습들을 알려주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줍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들음에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열심히 달리기만 하다가 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주고 또 우리 삶의 사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만 이 사인 자체가 사슴과 악어를 없애주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 또한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죄다라는 그 기준과 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율법 자체로만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음을 또 그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인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막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어떠한 사인들은 도리어 우리의 행동을 더욱 자극하게 하는 사인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만지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뭐 열지 마세요 라는 경고의 메시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그 심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서 만져보고 싶게 만들고 열어보고 싶게 만들고 들어가보고 싶게 만드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 절대 따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 정말 그럴까? 라는 유혹과 호기심에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굳이 골라서 먹은 결과 인류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결과적으로는 율법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을 자극해서 악으로 빠지게 하고 결국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의 반항심 또는 자만심을 부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율법이 하라는 것에는 아, 그 정도는 나도 하지, 아, 그 부분은 내가 누구보다 낫지 라고 말하면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반대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아, 왜 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해도 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부축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해로운 것인가? 그것이 죄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죄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도리어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가 죄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 변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율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부터 나름 엄청난 즐거움을 누리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었고 꿀보다 더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사망에 비유하여 말하고 의로운 것보다는 죄악된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해온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발언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저들이 목숨같이 지켜왔던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를 열면서 그 율법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거룩성과 또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 인정하며 율법의 기능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죄인들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모든 율법을 완벽히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또 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 한 예로 탐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기능상 죄의 그 결과인 죽음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벗어났다,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나 또 우리가 율법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성취해 나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죄성과 싸우며 내적 갈등을 겪으며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의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선함을 알고 있고 또 그 법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짓지 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뜻과 달리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도 한두 번이지 매번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자기는 분명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한 옛 모습만 보여지는 그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민인지 사도 바울도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 내적 갈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는 비록 육신의 약함으로 죄를 범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통해 더욱 성화되어 가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한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면서 성화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쉼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지혜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지 못함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떠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죄를 죄라고 느끼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죄책감 속에 빠져 살라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라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이는 아무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한 내적 갈등은 성도로 하여금 선에 대한 자신의 전적 무능함을 더욱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점에서 성도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의 힘만으로 죄악과 싸우려고 한다면 율법 안에 갇힌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하며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있고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그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이유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어 가심으로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나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셔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삶의 더러운 것들이 다 벗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 뉴저지 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 또 태풍으로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또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